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서는 참된 신앙,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를 받습니다. 사실 그는 깨끗해지기를 원했어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부장도 그가 고백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만 믿었던, 말씀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신앙이 백부장의 신앙이었어요. 참된 신앙이었죠. 참 믿음이, 본질적인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내용이 8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장 하반부에 나와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내어 쫓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좀 참 믿음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참 믿음과는 상반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잘 들여다보면 그 상반된 내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진정 주님 앞에서 참 신앙,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발견해내는 것도 또한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믿음은 첫 번째로 저는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삶이다. 이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께 이끌린다, 인도함을 받는 삶이 참 믿음의 삶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문제점은 이 귀신 들린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귀신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들렸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demon possessed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demon possessed. 이 demon이라는 이 귀신이라는 이 악령이 완전히 그를 장악하고 소유하고 잡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완전히 그냥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압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끄는 대로 그 귀신에 들린 사람은 그 귀신에 의해서 결국 움직이고 귀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귀신의 조종을 받아서 귀신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 능력, 절제 능력은 다 잃어버립니다. 인간적인 어떤 인격, 인성 이런 것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귀신한테 조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냐면 무덤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몹시 사나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거라사인의 광인, 거라사인에서 이제 그 뭡니까? 귀신 들린 자. 거라사인의 광인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는데 이 거라사인과 가다라 지방은 거의 아주 가까운 장소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라 지방이나 거라사인이나 결국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5장에도 똑같이 이제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그 중에 한 명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특별히 더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얼마나 힘이 좋았으면 쇠사슬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아무도 제할 수가 없어요. 귀신에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람을 제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제할 수 있는 통제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완전히 광인이 되는 거죠.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정말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저렇게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혹 누가 얘기할 때 뭐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렸다는 거, 뭔가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잡혀서 귀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귀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을 들린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에 잡혀서, 뭔가에 빠져서, 뭔가에 우리의 이성을 잃고 정신을 잃고 혈안이 되어서 완전히 그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무엇이 뭘까요? 무엇에 빠지고 무엇에 정신을 잃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절제력과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잃어버려가면서 살아가는 거, 이 무엇이 이 귀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귀신이 들려있지 않다고 멀쩡하다고 말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죄의 종노릇하며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귀신에 잡혀있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도 그렇고 탐심, 어떤 욕심, 불순종, 어떤 욕구, 탐욕, 물질, 죄, 우리 어떤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어떤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죄 종노릇하게 하고 이 귀신에 들린 사람 못지않게 우리를 잡아 얼매이고 우리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귀신에 들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귀신에 들린 사람은 귀신의 영향력 아래 들어서 귀신이 원하는 거, 그거에 그 원하는 것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에 이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죄가 원하는, 본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원하는 거, 이 세상에 있는 욕구들 원하는 거, 죄에 이끌림 받아진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죄에 빠진 이런 죄에 잡혀있는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 귀신에 들린 자가 아닙니다. 죄에 의해서 죄의 이끌림을 당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는 삶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력,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일까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생각하는 삶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뜻과 합의라는 동일시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영향력 아래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해도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성령님이 터치하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감동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자꾸만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인간적 우리의 소욕을 자꾸만 절제시키고 인간의 소욕, 육체 소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기쁘시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게 만들어 가세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육체 소욕을 쫓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우리의 탐심과 정욕과 우리의 죄성, 죄를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육체의 소욕을,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다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욕, 육체 소욕을 여러분 맺지 않습니다. 그 육체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육체의 일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현저하니 곧 음행이나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죄와는 근절시키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삶, 성령님의 소욕을 쫓는 삶,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바는 어디서 우리가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압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쫓아 삽니다. 성령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입각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영적인 영음을 듣는다든지 해가지고 쫓는 게, 그게 성령님을 쫓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말씀과 내가 동일시하는 삶, 말씀이 말하는 대로 준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산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누구에 의해서 되어져 있냐면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게 성령님이에요. 인간의 저작자들이 있지만 인간이 쓴 게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전적인 감화 감동함에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만큼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참 믿음은 형식적이지 않는 마음으로부터의 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은요 형식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부터의 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 믿음은 참 신앙 고백이 따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가 표면적으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상하죠? 귀신 들린 자가 신앙 고백을 한다니까 말도 되지 않는 말 같은데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하는지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을 보면 이에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럴듯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아직 이 시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초기 사역 시대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뭐 라피어, 그리고 이전에 우리는 8장에서 주님, 주여 이런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16장 정도 지나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일컫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메시아로 선택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게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인간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그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구 예를 들어서 마따세 아들이요, 뭐 레위의 아들이요, 뭐 누구 누구의 이름, 누구 누구의 아들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누구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따세 아들은 자기가 마따스로부터 왔다. 레위의 아들이라고 하면 레위가 자기의 부모고 나는 그 레위와 똑같은 자다. 바디메오의 아들 이러면은 나는 바디메오라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과 똑같은 인간적인 권위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처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했다는 것, 낳았다는 말이에요.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누가 그랬어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자 안에 귀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n of God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이 말한 게 지금 신앙 고백이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련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영적인 감지력을 통해서 그는 알았을 거예요. 아니 영적인 감지력뿐만 아니라 여러분 귀신 사탄이 뭐 했어요? 사탄은 통상적으로 천사장 천사였다고 합니다. 귀신들은 그와 동조했던 천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이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 사탄들은 어디에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때는 예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 타락한 자가 되어서 귀신이 되고 사탄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추방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냥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그랬은 거죠.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왕은 사탄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섬겼어요.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그들이 천국에 있어서 천 하늘나라에 있어서 섬겼을 것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선자, 타락한 천사들, 귀신 들린 자들, 귀신 그리고 이 사탄, 사탄은 이 천사, 이 귀신들은 사탄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귀신의 그 제일 우두머리는 사탄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단순한 정보, 지식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있는 자기의 정보적인 측면, 어떤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은 그에 상응하는 반응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그에 걸맞는, 그에 따르는 믿음의 반응으로 나와야 돼요. 지식에 대한 반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그 지식은 바로 단순한 어떤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이루어질 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는, 이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알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백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 않는 존재인지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대로 고백했다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멋들어지게 고백했지만, 말했지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으니까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기 전에, 우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기를 괴롭히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완전히 삐뚤어가지고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구원시키려고 오셨는데 결국 예수님의 존재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완강히 거부하고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라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귀신 들린 자와 이 귀신 들린 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은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고 귀신도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오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지만, 고백했지만 자기의 삶은, 귀신의 삶은 예수님과는 하등의 관계없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귀신의 삶이었어요. 귀신의 삶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게 귀신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멋들어지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나만의 삶, 나만의 삶을 고집하며 내 뜻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주님의 어떤 영향력 아래서 주님의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기쁘게 하면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귀신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한 그 귀신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안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늘 보아왔고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잘 고백하지만 예수님과 무관하고 상관없는 삶,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과 동일시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결단하시고, 내가 정말 참 믿음이 있는가, 혹시 이렇게 귀신 들린 자, 저와 같은, 아니면 귀신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정말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내 속에도 있지는 않은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과 관계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라고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 귀신이나 이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보세요.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없다는 거죠.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말했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귀신 들린 자나 귀신은 뭐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에 뭐라고 간구하고 있느냐면, 멀리서 돼지떼가 먹고 있으니까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면 내시려면 돼지떼 들어 보내소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삶,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귀신에 처한 마지막 종착역, 마지막 결과는 뭐였어요? 돼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가 막 어떻게 됐습니까?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한 것이 귀신의 종착역입니다. 귀신의 참담한 말로입니다. 물론 들어갔다고 해도 귀신이 죽은 건 아니겠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귀신이 처해져 있는 종착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여실히 돼지와 바닷속에 들어가서 몰살한 것이 귀신의 마지막 종착역이다, 마지막 결말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말, 마지막 결말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귀신이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귀신의 종착역이 그렇게 더러운 것과 그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몰살한 그 돼지 가운데 들어가서 몰살한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종착역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완강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 결말, 그 마지막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몰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말로가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하는 자의 말로다. 말로가 그런 거예요. 결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러 볼 때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어쩔 때 그런 것을 놓고 회개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사실은 아주 완전히 우리를 생명부지의 사람도 전도해야 되지만 가족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족, 친척,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에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기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불쌍한 마음 가운데 전도를 해도 그 전도가 좀 그 사람들이 듣지 내 마음에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없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이 없네. 그런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전도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오늘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은 바른 마음에서 오는, 마음으로부터 되어지는 참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의 신앙 고백은 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자도 이 귀신의 제어함을 받아서 귀신에 이끌려서 귀신의 컨트롤을 받아서 귀신의 종로를 타면서 무슨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정에 걸친 우리의 인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해서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순종을 수반하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참 신앙 고백을 하시는 참 믿음의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 믿음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삶입니다. 영적인 신앙, 영적인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삶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삶, 이 사람들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돼지들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들어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갔습니다. 비탈로 내리달았습니다.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물에서 몰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치던 자들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33절에 나옵니다. 달아납니다. 시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알렸다고 합니다. 고했다고 합니다.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죠. 나가서 보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돼지 떼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돼지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돼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돼지 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 떼는 보이는 손실입니다. 보이는 물질적 손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재산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손실이 되니까,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니까 안타까운 거죠. 가장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긴 싫으니까.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물질적인 것, 돼지 떼가 더 중요하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돼지 떼가, 돼지 떼를 잃어버린 그 손실이 가장 큰 손실로 그들에게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이 지방을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이 돼지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삶이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25절, 29절,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몰랐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몰라서 우리를 지금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나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왜 왔는지 몰랐지만 여기 마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상실한 자의 삶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보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가다라 지방 거민들은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돼지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요한복음 4장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 거기서 나오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수가성에 왔을 때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다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수가성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안 거예요. 부도덕한 한 여인의 전도로 인해서 그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오신 참 목적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나 여기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신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가장 큰 손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예수님을, 더 중요한 영생을 우리가 놓치고 등한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